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요즘 제가 조금 이분 저분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참 강했습니다. 그러던 참에 로마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요즘 가수들 아마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이들 외에는 요즘 가수들 이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한창 H.O.T. 유명하고 떠들썩하던 그 시절에 제가 장난삼아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H.O.T. 잘 아냐? 그랬더니 교실이 또 내려갑니다. 예! 그래요. 물어보면 대답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끌벅적합니다. 그렇게 잘 알거든 야 누가 가서 돈 좀 빌려 올래? 이랬더니 아이들 말로 분위기가 싹 식어버린 겁니다. 야, 그렇게 잘한다면서? 돈 좀 빌려면 안 돼? 그 중에 한 녀석이 멀뚱멀뚱하게 대답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데요. 그 오빠들이 우리를 몰라요. 야,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노라 하면서 이 아이들처럼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굽과 부를 때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래서 시끌벅적하고 말은 많이 쓰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말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거의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논외로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사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지면 하나님에게 어떤 벌을 받을지 그게 두려워서 절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던 분이 어떻게 예배 한번 빠졌거나 지각해서 딴 데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주일 딴짓 하려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예배 안 빠지더라.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교회 충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11조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는 것 때문에 겁이 많이 납니까?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빼먹었더니 무슨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몇 곱절 더 들어가 버렸다. 내가 11조 한번 빼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실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다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길 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이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도둑질했다가 큰일이 날까 두려워서 꼬박꼬박 드립니까? 아니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기쁨으로 드립니까? 똑같은 헌금일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런 감격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엄부시하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좀 엄하게 키워야 했습니다. 제가 참 가깝게 지내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엄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자기 집안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엄마가 굉장히 엄했대요. 방학 때 집에 갔다가 방학 마치고 대학교 간다고 이제 돌아 나오면 어머니가요. 인사받으려고 마루에 방석 깔고 탁 앉았습니다. 이 아들이 마당에 있어서 어머님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하고 아주 큰 인사를 올립니다. 엄마가 마루에 앉아서 아주 엄한 목소리로요. 사나이 대장부는 이래야 하느니라 그러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잘 갔다 오라고 보냅니다. 이 친구가 대문간에 나와다 몇 발짝 나오다가요. 갑자기 뭘 잊어버린 것처럼 집안으로 확 튀어들어갑니다. 자기 어머니가 놀래서 뒤에 막 감춥니다. 눈물 닦고 있던 수건 감추느라고요. 확딱 그리는 걸요. 이 아들은 딴히 알고 튀어들어갑니다. 그게 재밌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청 마루에 높이 앉아서 저렇게 사나이는 집단하는 사이나는 이래 된다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이 아들 보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소망 안 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아는 아들, 이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게 여겨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엄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저렇게 두렵고 무섭기만 하나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던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말키온이라고도 하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말시온주의자들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쓸어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괴팍스러운 이런 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잘라내버렸습니다. 은혜보다는 행위를 요구하고요. 의롭지 못한 인간은 반드시 형벌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이분들이 따랐던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가르쳐준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에 그들이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들만 일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마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이미 형성됐던 이런 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사람들은 많이 잘못 오해를 심하게 한 셈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나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신 그 하나님 생각나셔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쫓아내버렸고요.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그냥 한꺼번에 다 멸망시켜버린 그런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런 것들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셔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전에 기록된 바가 뭐겠어요?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건데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5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추종했다고 하는 이 마르시온자들은 어떻게 해서 바울의 이런 말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보여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매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매를 들고 자기를 때렸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때려봐야 뭐 얼마 때리는 흉내밖에 안 냈어도요.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건 아이가 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조금 더 철이 들게 되면요. 왜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맞을 수밖에 없고 야단 맞아야 하는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걸 아는 정도면 참 철이 많이 든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야단치면서 나를 쫓아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걸 아는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매를 든 한 가지 현상은 하나지만 이 아이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쫓아내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야단 맞을 짓 했네. 이게 눈에 보이면 벌써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며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셨네. 이게 보여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만 눈에 보이셔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고도 안 죽고 오히려 이들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 모습은 안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당장 죽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었습니다. 죽기는 그냥 쫓겨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되겠다고 이미 작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사사건건 대들면서 반항하던 그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해버렸다라는 거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존재가 돼서 징계를 해도 해도 그것이 안 고쳐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서 일종의 포기를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다가는 씨도 안 남아 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에 독생자를 보내서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 안 생깁니까? 왜 언어 혼란이라는 기막히는 방법을 동원합니까?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배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뭉개버리면 또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단 한 생명도 다치지 아니하게 깨끗하게 공사 중지시켜버리는 방법이 언어의 혼란 아니냔 말입니다. 사건 하나하나 심판하는 그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거기 다 묻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것이 그 하나님이 크게 두렵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덕스럽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덕에 변덕을 부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고약함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항했는지 우리는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참아요.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라고 말해도 이스라엘은 대꾸할 말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인내하며 우리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참고 견디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럼 1절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네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났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셔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들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요. 성도를 볼 때마다 어째 저 사람이 저럴까 싶어서 약점만 눈에 보이세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사람은요. 그 약한 사람들을 질시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기 전에 그 약점을 담당할 생각부터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일해놓은 거 보면 성질이 납니까? 분풀이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부족한 거, 그것을 내가 보충하려고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놓은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화를 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그것을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분 저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묵직해진 것이 아 교회가 굉장히 권력화됐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좀 괜찮은데 좀 큰 교회들은 그게 참 권력이랍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요? 큰 교회 장로님요? 밖에 나가서도요? 엄청난 권력자처럼 행세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게 통한다네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누구 앞에서 내가 조금 힘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셌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나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남보다가 좀 더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 내가 먼저 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절망케 하거나 실망케 하지 마십시다. 옛날부터 제가 참 보면서 늘 답답했던 것 중에 적어도 이 교회 오기 전입니다. 왜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실망케 해서 손 떼게 만드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한참 하다가 나 안 해. 자기 잘못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성도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주변에서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하나 둘 해서 충성하던 사람이 하나 둘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일하는 사람을 실망케 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천국에 높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런 말 있죠. 힘이 있고 무력이 있어야 권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건 요새는 이거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이런 말도 맞는 듯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군에 가서 교회 예배인도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느 부대에 보안부대 소령이 새벽 기도에 왔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가고 몇 번 왔다 갔다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대네요. 그럼 보안부대 소령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계급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보안부대에 있는 짝대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한테도요, 저희 부대에 있던 중령님께서 거기에 명절에 선물 보냅니다. 요 부분을 담당하는 짝대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쫄병들도요, 그게 예산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안부대 소령이면 대단한 파워를 지닌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부대, 저 부대 순실을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있는 부대를 왔던 모양이죠. 난리가 났답니다. 위에, 높은 사람들요? 다 쫓아내고 막 완전히 그냥 군대 말로 박살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전도사님 혼자 여도 뭐 짝대기 두 개, 세 개 달고 있어 쫄병 시질 때니까 나무라 하고는 다 내보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조용하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군대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가시더래요. 훗날 두 분이 담임 목사와 장로로 또 만났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군대라는 사회가요, 위에서 그냥 막 휘두르고 난리를 쳐야 이게 군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잘해준다고 부드럽게 대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 힘 휘둘러야 되고 권력 본때를 보여줘야 이게 통하는 그런 사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하느냐 그 말이죠.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진 힘을 휘두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제법 고집을 좀 부리고 큰 소리를 좀 쳐야 말발이 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희생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단점을 보강해주고 이러는 데서,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데에서 그 성도의 권위가 힘이 살아나야 이것이 올바른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총구에서 나온 권력은 한때는 위세를 떨치지만 결국은 처참한 결말로 막을 내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독재자의 최후가 대체로 좀 그렇죠? 얼마 전에 사자 얘기를 좀 보다가 제가 참 놀랐습니다.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센 사자가 우두머리가 돼서 권세를 누리죠. 늙어가면요, 다른 젊은 사자가 등장합니다. 싸워서 늙은 사자가 쫓겨나면,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 늙은 사자가 쫓겨나면 이 늙은 사자한테서 태어났던 새끼들을 이 젊은 사자가 다 죽인대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힘으로 세워놓은 저 권력 무너지면요, 저렇게 처참하게 끝나는구나. 짐승의 세계도 그렇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렇게 힘으로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기 권위나 능력을 유지해 나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을 낮추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그 신랑이든 아내든 그 버릇 고치려고 많이 해보셨죠? 성공하신 분도 들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연애 시절에 안 보이던 단점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하나 둘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아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되죠. 그게 평생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아, 이런 부족이 있고 이런 단점이 드러났구나,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보충할 건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행복한 결혼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싸워대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성경적인 결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이렇게 보충하고 채워주는 이런 훈련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잘 돼서 나중에 자녀를 기를 때도요. 부모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자녀는 정말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뭐하고 왜 그러냐. 제가 본 바로는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나아도 부모 눈에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때문에 하도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아이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엄마보다는 조금 못하지요 하니까 조금 못하대요. 아버지보다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월등히 낫대요. 아 그럼 됐지. 그 엄마가 영리하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 남편은 옛날 출신이 운동선수였으니까 공부는 잘 못했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고 물은 겁니다. 엄마보다는 조금 못하죠? 예. 아버지보다는 어때요? 아버지보다 월등히 낫죠. 아이 그럼 됐지. 이거 왜 자꾸 애들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는 도리 없이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주어야 아이들이 긴긴 세월 끝에 바르게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중에 글쎄요.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끝없이 인내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될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만큼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쉽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3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1,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을 시작하면서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절 시작할 때 거기 왜냐하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이웃들을 만나고 또 어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속에 천불이 나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를 위해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럴 때 정답은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3절 중간에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비방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최소한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륜이나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 누구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따지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게 옳고 이게 틀렸고 누구 말이 더 맞고 누구 말이 더 틀리냐 잘 따져가지고 살아가면 훌륭한 인간이기보다는 최소한의 인간은 됩니다. 겨우 사랑구실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법이나 사람의 도리를 따지기 전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지, 이게 왜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러냐를 넘어서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덕을 그에게 선을 이루게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단점들이 다 있고요. 참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지만은 그래도 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일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렇게 대우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가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은 제가 저희 형제라고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강하신 분,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주권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져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도 우리 때문에요. 내가 누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형제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히 내 생각에 하나님 저 형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 함께 구해야 할 성도들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잘 아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하나님 잘 아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오신다면요. 기쁘게 마중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큰 사랑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 하나님하고 참 친한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씩 즐거운데 어떻게 해요? 그건 결국은요, 하나님하고 참 친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가수 좋아하면서 아느냐고 물으면 잘 안다고 그 난리 치듯이 해도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걔들 한번 물어보세요. 키가 얼마고 생년월일이 어디고 고향이 뭐고 뭐 좋아하는 게 뭐고 막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참 가슴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그렇게 느낄 때 이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요. 한번 오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합시다.